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씁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따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가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섯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그 중에 세 가지를 지난주에 설명했고 오늘 나머지 세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서는 현명한 것, 성숙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능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현명하고 성숙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자꾸 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면 좀 현명한 것 같고 좋은 의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성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좀 더 현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유능함을 얘기를 해요. 왜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게 1단계면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2단계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3단계면 그걸 지혜롭게 하는 게 4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단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1, 2단계는 미숙한 상태이고 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좋은 의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안주하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자기 자신에게 자위하면 안 되고 내가 그걸 지혜롭게 하는 것까지 이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래야 잘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내가 좋은 의도,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러면 거기가 출발점이니까. 좋은 출발이잖아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좋은 출발이잖아요. 거기를 도착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출발점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고민을 하시라는 게 사실 지난주 이번 주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섯 가지 예를 들고 계시니까 지난주에 세 가지 예를 설명드렸고 오늘 나머지 세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유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여유분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재정적이건 정서적이건 사회적이건 여유분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가 자기 손으로 번 것 그냥 그날 벌어서 그달 쓰면 다 끝 이건 아니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달 벌어서 이달 써도 얼마가 남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축적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뭘 해요? 현명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죠. 그걸 가지고 밭을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여유분을 써야 될지 고민하면서 그 여유분을 써야 되는 곳에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게 뭐 그래 포도원을 사자 밭을 사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펴보고 이게 현명함이라고 또 한번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기 여유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여유를 다룰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유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요 우리는 여유가 생기면요 이건 여유분이니까 그냥 낭비해도 되는 것처럼 내 멋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여유가 그 사람에게 화가 됩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써요? 어떤 사람은요, 이건 여유 시간이니까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허튼 짓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여유 시간이 없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지점으로 갑니다. 살아가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경제 여유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걸요, 이건 여유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하고 그거 허튼 짓을 해요. 그럼 그게요 사실 그 돈이 없었던 게 그 사람에게 나을 뻔했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여유를 잘못 썼다가 그 여유가 없는 이만 못한 것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이 여유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정서적 여유면 정서적 여유, 재정적 여유면 재정적 여유, 시간적 여유면 시간적 여유. 여러분들은 다양한 형태의 여유분이 쌓일 때가 있어요. 요즘에 돈은 없는데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내가 여유가 없지만 내가 전에는 마음이 되게 팍팍했는데 요즘엔 정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긴 한데 요즘에 돈은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럼 정서적 풍요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정서적 여유가 있을 때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정서적 여유가 있을 때. 왜 우리가 정서적 여유분이 없어서 그래서 중간에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여유가 있을 때 정서로 나를 메말르게 하는 일을 시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좀 더 잘 극복해서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 여유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돼. 고민해서 요즘에 내가 정서의 여유가 있을 때니까 이때야말로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을 해야겠다. 이 정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써서 이 풍요를 이어가보자. 혹은 이 정서의 여유를 타인에게 써서 타인을 따뜻하게 하자. 뭐 이런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정서의 여유가 있는데 그 정서의 여유를 무의미한 대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헛된 취미생활 그냥 써요. 그럼 정서의 여유가 사라지죠. 그게 제로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왜요? 정서의 여유라는 건 특별한 기회, 나한테 조커, 카드로 주어진 것이지 그걸 잘 못 쓰면 나한테 그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적 여유가 자주 찾아오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적 여유를 잘 쓰려고 해야 돼요. 이게 시간적 여유를 어떻게 써야 되지? 타인을 위해서 쓰거나 나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미래를 위해서 쓰거나 환경을 위해서 쓰거나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여유가 생겼는데 그냥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쓸지 고민하지 않으면 시간 여유가 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죠. 시간이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시간이 다시 잘 찾아오지 않죠. 그리고 바빠진 다음에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여유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의 현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손으로 번 것이 있으십니까? 내 손으로 번 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포도원을 일구셔야 돼요. 내가 밭을 살펴보고 사야 돼요. 이건 여유니까 그냥 멋대로 쓰겠다. 아니요. 여유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기도 하지만요. 나한테 히든 카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았으면 언제 써야지 이걸? 어떻게 써야지 이걸? 잘 써야 되는데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여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라고 표현을 해요. 힘있게 허리를 묶는다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허리를 꽉 묶어요. 일할 때 허리가 중요하죠. 허리를 꽉 묶는다는 건 결의를 다진다는 표현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을 관리하는 게 힘있게 허리를 묶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힘이 결의를 딱 묶는다라고 하는 거에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내가 이 일을 지금 50%밖에 안 했는데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을 다시 한번 딱 끌어올리는 거죠. 내 힘이 더 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거죠. 자기 에너지량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이것도 물론 결의와 결단도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고 표현할 때는 더 강하게 한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이 5였으면 6과 7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뭘 표현해요? 자기관리 능력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데 되게 중요한 현명함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왜요? 현대사회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아, 이게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내 힘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게이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게이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연료가 풀로 차 있는지 중간쯤인지 지금 3분의 1 남았는지 내가 이렇게 게이지 파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남았으면 어디 가셔야 돼요? 지금 갈 길에 바쁘더라도 주유소 가셔야죠. 그렇죠? 주유소 가셔야 돼요. 아니야, 주유소 가기엔 내가 바빠. 지금 나 늦었어. 아니요, 그러다 중간에 멈춰요. 그럼 늦는 정도가 아닐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5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의 주유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게이지 파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떨어져 간다라고 느끼면 내가 일을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게이지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걸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멈추죠. 그렇죠? 전 여러분 기름이 떨어져서 두 번이나 이렇게 보험 연결해봤어요. 이게 불이 들어와도요 차가 한참 가더라고요. 아세요? 불이 들어와도 한참 가더라고. 한 번 경기도 광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경기도 광주에 불이 들어왔는데 집에 올 때까지 이게 안 꺼지. 차 가. 그때 오 이게 괜찮? 여러분 그 성공적인 경험이 저한테 두 번의 큰 실패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들어와도 안 무서워. 아, 서울 시내 다니는데 이거 안 멈춰. 그러다가요 강남대로서 멈췄어요. 멈추더라고 차가. 여러분 그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에요. 한 번 정도 해보세요. 멀쩡한 차인데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딱 멈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멀쩡한 사람이더라도요. 내가 뭐 지도력이 있고 뭐 여유분을 다룰 줄 알고 내가 준비된 사람이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고 내가 멀쩡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에너지 떨어지면 딱 멈춰요 사람이.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차에도 필요가 없어요. 기름 떨어지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내 게이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이걸 못해요. 자꾸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난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난 할 수 있어. 두 번째, 뭘 알아야 돼요? 내 주유소가 어딘지 알아야죠. 그렇죠? 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내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몰라서요. 그냥 남들 노는 대로 놀아요. 그런데요. 더 힘들어요. 금요일까지 해서 지쳤어요. 이제 주말에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요. 주말에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요. 사람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요. 사람들 보니까 뭐 영화도 한 편 보더라고요. 영화도 한 편 봐요. 사람들 보니까 그냥 TV 보고 계속 누워있더라고요. TV 보고 계속 누워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됐어요. 금요일보다 사실 더 힘들어. 금요일보다. 너무 가기 싫어. 여러분 월요병 심한 게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상적이면 월요일은 좀 나아야 정상이에요. 쉴 줄 아는 사람은. 월요일에 너무 힘들어. 너무 싫어. 이러잖아요. 그거는 주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놀았지 쉬지 않은 거예요. 놀았지 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놀고 싶은 거야. 내가 직장이라는 게 너무 싫고 막 휴가 나왔다 다시 군대 들어가는 것처럼 뭐 미치겠는 거지 막. 그러다가 아니야 체념하고 살다가 다시 또 딴 세상을 알았어. 오, 그건 쉬는 게 아니죠. 그건 노는 거죠. 노세요. 하지만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언제 에너지가 다시 올라옵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야 에너지가 다시 올라와요. 제가 그래요.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아무리 신나게 놀아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도 다 필요 없어요. 난 가만히 있어야 돼. 전 그래서 여기에 불 꺼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떠오르는 생각을 다 떠오르게 하고요. 느껴지는 감정을 다 느끼면서 가만히 있어요. 내가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아니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평소엔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감정이 느껴져도 아, 이런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평소엔 그래야 되잖아요. 쉴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담아요. 그러면요 쉬어져요. 어떤 분은요 운동해야 쉬어져요. 어떤 분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야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니까 야구를 인천 쪽에 사시는 남양주에 가서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이때 쉬어지시더라고요. 진짜 이때 쉬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이분 이걸 해야 쉬어지는구나.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내가 원하는 구조적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내가 쉴 때는 내가 원하는 구조적 사회생활을 해서 뭐 건담을 만들건 야구 활동을 하건 내가 뭔가 내가 생각하는 컨텐츠를 제작하건 그렇게 해야 쉬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힘을 얻어요. 사람이랑 만나서 A, B 둘 있어요. 사람이랑 만나서 진지한 얘기를 해야 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지한 얘기. 상대방도 쉬어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입장에선 진지한 얘기를 해야 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지한 얘기하면 힘들어해.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 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그런데 그럼 쉬어지더라고. 그럼 충전 게이지가 올라와요. 내가 날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보다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쉬어지세요? 내가 잘 쉬었냐는요. 그거 할 때 괜찮았어가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어땠냐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내 에너지가 올라오드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혼자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막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나 오늘 교회 가서 혼자 가만히 있어야지. 누가 그래요? 여러분 저 정상인이에요. 누가 그래요? 근데 아, 나 지금 되게 피곤하네. 내가 정서적으로 내적으로 피곤하네. 나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와서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재밌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재밌게 지내면 더 잘 쉰다? 아니요. 쉼을 돌아보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내 팔을 강하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세 번째, 자기관리의 세 번째는요. 역량을 확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원래 이 여섯 가지가 한 편 한 편 다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두 달을 하면 내가 너무 세속적인 목사라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이게 뭐라서 하는 거야. 근데 뭐 세 번째 뭐예요?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세 번째 뭐예요? 자기 역량을 확대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운동하는 사람의 근육과 같아요? 아니면 휴대폰 배터리와 같아요? 휴대폰 새로 사면 뭐가 제일 좋아요? 충전이 안 끝나서 신나요. 충전이 안 끝나서. 와, 하루 종일 썼는데 아직도 60% 남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 3년 쓰면 금방 충전했는데 금방 떨어졌어. 그렇죠? 100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했어. 조금 있다 봤더니 50이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역량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죠. 100을 쉬어도 100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100이 됐는데 그 100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역량, 자기 그릇 자체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죠? 두 번째는 운동하는 근육처럼 내가 지난달에는 10kg밖에 못 들었는데 계속했던 이번 달에 20kg 들어, 다음 달에 30kg 들어, 그 다음 달에 50kg 들어. 이렇게 자기 역량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아니요. 나이가 드는데 내버려둬서 그렇죠. 그렇죠? 관리하면 늘어나죠. 여러분 몸도 그래요. 하물며 진짜 피지컬하게 어느 정점을 찍으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몸도 몇 세 이하에서는요. 한 50세, 60세 이하에서는요. 관리하면 근육이 늘어난다니까요. 나이 먹으면 1년에 근육이 1%씩 줄어든다? 아니요. 운동하면 1년에 2%, 3%씩 근육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내면이야. 내면은요. 중년의 정점을 찍고 떨어지지 않아요. 내면은 내가 계속 운동을 해주면요. 내면의 근육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면 역량이 더 좋아져요. 내가 휴대폰 배터리처럼 내버려두면 계속 내면의 역량이 줄어들어서요. 나중에는요. 조금만 있어도 쉽게 노여하고 조금만 있어도 쉽게 우울해지고 시험만 있어도 금방 화나고 막 이렇게 되죠. 내면의 영역이 줄어들어버리니까. 쉬어도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 영역 자체를 늘리려고 해야 돼. 이게 자기관리 능력의 세 번째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인들이니까 신앙 있으시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내적 근육 붙이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거는 진지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있어보세요. 막 이렇게 쉼의 은혜 말고 이 노동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느끼고 소망에 다시 한번 동기부여되고 믿음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게 내 내적 체력을 확 끌어올려요. 그렇죠? 인문학적 고민, 자기 성찰,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은 내적 근육을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동기부여, 사회적 열정,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는 거, 이 사회적 정보량도요 내 내면의 근육을 늘리는데 유효해요.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 동기부여를 받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섬세하게 돌아보고 깊게 돌아보고 내 자신을 관리, 내 내면을 성찰하는 것, 그리고 신앙적으로 주님께 동기부여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내면의 근육을 더 키워요. 이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저 헬스장 끊어놓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고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루틴하게 꾸준히 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귀면 시간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 제가 곧 카톡을 보낼게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저한테 매주 명단이 오고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너무 자주 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분이 또 근데 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근육이 안 붙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팔 운동 했어요. 이틀 쉬어요. 그다음에 팔 운동 또 했어요. 또 이틀 쉬어요. 팔 운동 또 했어요. 이틀 쉬어요. 이런 식으로 한 달이 가야 팔에 근육이 붙는 거지. 팔 운동 했어요. 아, 막 지금 열심히 막 넘쳐서 내일 또 했어. 막 그리고 내일 또 했어. 그랬더니 아, 팔꿈치가 아파. 그래서 한 달 쉬었어. 이러면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큐티 이게 사귀는 시간은요. 막 열정이 붙는다고 막 오버페이스하고 열정이 떨어진다고 놓고 그러면요. 근육은 안 붙어요. 그날 막 팔꿈치가 아프고 막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게 운동한 기분이 드는 거지. 막 내가 오늘은 내가 성경을 매일 안 읽다고 오늘은 내가 30장 읽었어. 막 한 달 쉬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귀는 시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귀는 시간은 매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육을 분명히 늘려요. 분명히 늘려요. 해보세요. 오늘은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한 달에서 무슨 살이 빠집니까? 내가 꾸준히 했더니 어느 날 빠져있는 거잖아요. 내면으로도 그래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렇게 멈추면요. 내적 근육이 확대되지 않아요. 이걸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자기관리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어디서 써서 붙여놓으세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면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면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아, 나 이러고 싶다. 내가 내 힘을 유지해내는 사람이고 싶다. 내가 게이지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 힘을 충전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 힘의 역량을 확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현명한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동차에서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엔진 빼면 차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엔진만 있어도 차가 차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이 없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결과가 안 맺혀질 때도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고 여러분의 좋은 성품이 있는데 이게 안 돼서 결과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복음만, 막 하나님만, 은혜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비둘기처럼 순결함에 대한 거고 뱀처럼 지혜로우셔야죠. 세 번째는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내일 이제 물건을 팔 거예요. 근데 확실해. 왜? 막 지금부터 대기본으로 엄청 가져갔어. 내일은 그냥 딱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 자랑할게요. 저 지난주에 저희 순모임에서 혹시 아십니까? 포방터 시장 돈가스라고 이렇게 뭐 요즘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건데 저희 순원 중에 한 분께서 새벽 6시에 가서 줄을 서셔서 새벽 6시에 갔는데 1번이 아니라 5번 1번 몇 시에 오셨냐고 했더니 근데 그 전날 오신 것 같아요. 막 새벽 3시에 오셨나 봐. 그래서 그분이 미리 티켓을 받아놓으셔서 제가 그걸 먹었어요. 제가 그걸 저희 순원들이 가서 먹었습니다. 이거 어디 화려한 식사보다 엄청난 식사를 했죠. 그렇죠? 그 사장님은 전날 저녁에 무슨 생각을 안 해요. 내일 손님이 올까 이 생각을 안 하죠. 손님은 이미 와 있어요. 저기에 대기실에. 그렇죠? 대기실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하루에 뭐 몇십 개를 파는지 모르면 50개를 판다고 칩시다. 그럼 50개 팔릴 건 확신하시죠. 그렇죠? 확신 가운데 50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이게 팔릴 게 확실해요. 내일 50개, 70개 팔릴 게 확실해. 그건 손님들이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이걸 못 만들고 자면 못 팔아. 그럼 이걸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더라도 좀 밤에 등불을 끄지 않냐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이건 그냥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 뭐 밤에 등불을 끄지 않자. 여러분 내일 장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나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을 거야. 난 무리해서 살 거야. 그럼 뭐가 되겠지 해서 6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버려요. 왜? 안 팔리니까. 이건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불 끄고 주무셔야 돼요. 오늘은. 내일은 안 팔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밤에 등불을 끄지 마라. 무리해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뭐예요? 이 구절의 핵심은.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팔릴 때면 내가 밤에 등불을 안 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루는 다른 데 열을 것 같죠? 그때 하루는 다른 데 열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무리를 하는 게 사실은 잘 쉬는 거예요. 왜요? 오늘 1시간 하면 10시간짜리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 10시간을 쉬어도 이게 등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리하는 게 사실은 잘 쉬는 거란 말이야. 이때는 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일 안 팔릴 거예요. 내일 안 팔릴 거예요. 그래서 난 내일 마음이 힘들 예정이야. 근데 손님이 혹시 지나가다 들어올까 봐 한 서너 개 만들어 놓는 거죠. 버릴까고 하고. 그리고 오늘 쉬어야죠. 쉬면서 뭐 해야 돼요? 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지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때에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때가 있죠. 때가 있어요.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 자기 계획, 자기 원함에 집중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일 장사가 잘 될 건데 지금 나는 아, 뭔가 삶의 회의가 느껴져. 아, 오늘 일하고 싶지 않아. 내일 장사가 안 될 건데 난 이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 갑자기 막 열정이 생겼어. 뭔가 제대로 하고 싶어.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이 해. 이 사람은요. 자기 땅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요. 삶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때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뭐 하셔야 돼요?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눈치 보셔야 돼요. 주변을 보셔야 된다고요. 아, 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 세상 혼자 살지 않아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눈치를 보셔야 돼요. 눈치 보고 주변에 맞춰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치를 보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파악하고 그 때에 맞게 대응하려고 결정하셔야죠. 여러분, 그냥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산 없어요. 대안 없어. 그냥 끝난 거야. 기다린다고 비 안 그쳐.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요, 그냥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그 순환을 맞으면서 그 멸시를 당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 지나가야 돼요. 왜요? 이거 30분 걸어가면 집에 가니까. 이거 끝나니까. 요 6개월, 요 1년, 이 3개월이면 끝나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대안을 고민하고 막 우산 찾아다니고 막 비끄치기 쳐다보고 앉아있고 이게 때에 맞지 않은 거예요. 우산은 없어요. 비는 안 멈춰요. 지금은 비를 맞아야 될 때예요. 견뎌야 될 때예요. 그러면요. 바보처럼 견디고 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기서 계속 대안 찾아 헤매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어차피 그 비는 맞게 돼 있거든. 괜찮아요. 아, 내가 이거 견딜 때구나. 여러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한다고 독립이 돼요? 안 돼요. 이 때가 급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해까지 밀렸는데 무슨 조선이 독립이 돼. 그럼 이때는 어떤 때예요? 이기려고 싸워야 될 때예요? 아니면 싸우려고 싸워야 될 때죠.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냥 견디는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류에 맞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를 파악하고 그때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때 이기려고 싸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지는 거구나 하고 독립운동 그만두는 거죠. 왜요? 때를 잘못 읽으니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아, 평화, 화해 다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의 평화는요 그냥 박해 당함을 안주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싸울 줄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이걸 내가 지켜내야겠네. 내가 너 반격해야 되네. 그리고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 하면 싸워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싸움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절대 가치입니까? 아니요. 내내 싸우던데 뭐. 그렇죠? 왜 전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타인과도 때때로 싸워야죠. 그렇죠? 싸울 때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싸워야 될 때인데 안 싸우는 게 이 사람의 대전제여서 어떻게든 안 싸우려고 하면요. 내 영을 계속 빼앗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착해 보이지만 지혜롭지 않죠. 여러분 평온을 유지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농사지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 평온을 유지한 때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건 안 좋건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에는 그걸 가꿔야 되고 가을에는 수확을 해야 돼요. 이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 루틴대로. 지금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그렇다고 봄에 씨를 안 뿌려버리면 가을에 큰일 나는 거고요. 여름에 내버려두면 가을에 수확이 없고요. 가을에 기분이 안 좋다고 수확을 안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는 환경이 어떻게 되건 신경 쓰지 않고 내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때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한 것처럼 욕심을 부려야 될 때가 있어요. 장사가 잘 될 때. 그러면 그때 욕심 부리셔야 돼요. 아, 그때 나 같은 게 뭐, 아예 뭐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면 밤에 불을 안 꺼야죠. 기회란 말이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무리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여기다가 딱 고정시키시고요. 다른 건 일단 스킵하셔야 돼요. 그때 아 사람들 내가 이 시기엔 못 만난다고 하고요. 내가 다른 것도 이 시기엔 신경 못 쓴다고 하고요. 다른 거 다 절제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확 해줘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욕심을 부려야죠. 그럼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를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섯 가지 중에 후반부 세 가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나. 이 구절의 후반부에 나오죠. 여러분 이게 니네 지금 읽어봐 이쁘지 늙어봐라 다 똑같아진다 이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분들을 상상해 봅시다. 그 여자분들의 희망은 뭐였을까요? 지향은 뭐였을까요? 그 당시 여성분들의 지향이 곱고 아름다워지는 거겠죠. 곱고 아름다워지는 걸 지향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곱고 아름다워지면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내 문제를 대신 다 해결해 주니까. 그게 이 수동적인 이상형이죠. 곱고 아름다움이 지향인 것의 구조는 그거예요. 수동성이에요. 내가 곱고 아름다워지면 어떤 남자가 이 꽃 같은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모셔가가지고 양지 뭐 햇빛 막 뭐 양분 이렇게 어떻게든 꽃잎 하나로 떨어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그럼 그런 여자 입장에서는 아, 뭐 봄부터 양털을 모으고 뭐 상인의 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뭐예요? 아, 결혼 잘못한 거죠. 왜 그러고 앉아 있어? 그냥 남들이 만든 옷을 입을 수 있게 남편이 다 핸들링을 해놨어야지. 네가 양털을 모아 실도 짜고 옷도 만들어. 와, 네 인생 환장한다. 네가 상인의 배야? 네가 문제 해결 다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 세상 결혼 잘못했구나. 못생겨서. 나처럼 고왔으면 인생 폈을 텐데. 안 됐다, 야, 너. 못생겨서. 이러고 있겠죠. 그럼 이게 지금 여자 얘기하자는 거예요? 결혼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럴 때가 있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요? 곱고 아름다워지려고만 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좋은 말만 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요. 하나님 기뻐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요.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고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지금 보셨죠? 그러니까 나가서 일 좀 하세요. 문제 싹 해결해 놓으세요. 저한테 좋은 기회 주세요. 환경 다 풀어헤쳐 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문제 해결하고 다니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양털부터 짜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관리해 주세요. 난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펄, 뭐 팔과 뭐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난 너랑 결혼한 거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문제 해결이 안 돼 있으면,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는구나. 수동적 크리스천. 난 곱고 아름다운 거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곱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기뻐하며 나가서 혼자 싸우십니까? 그래, 넌 집에 있어라. 내가 너를 꽃같이 모시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실 거라고. 난 말만 잘하고 마음만 곱게 먹으면. 내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면, 내가 찬양의 사람이 되면,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면, 바깥쪽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앙만 이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떡해요? 이 사람이요, 정말 바른 말을 해요. 아, 바른 말. 남편에게, 아, 당신 이렇게 좀 똑바로 하고 애들한테 니들 이렇게 똑바로 하면 아, 얼마나 좋아. 그럼 다 해결이 되잖아. 이 말이 진심이에요. 정말 이 가정이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갖고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잘 들어보면 누구 배역이 빠져있는 줄 알아요? 본인은 배우가 아니야. 본인은 감독이야. 내 마음에 감독받고 내 말을 지켜서 니들이 행동을 고쳐. 그럼 내가 그 가정을 소비하게. 근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네. 가정에서만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러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진심이에요. 진심을 가지고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작은 불편도 감당하지 않아. 조그만 헌신도 참여하지 않고. 남들이 그런 남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난 가서 그 좋은 교회를 소비하겠다는 거야, 그냥. 세상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분들 진짜, 이분들 말을 들어보면, 다 대통령이야. 아, 정치가 이렇게 해야 되고, 경제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 기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말을 너무 잘해요. 진심이야. 우리나라가 진짜 부국 강병한 민주국가, 복지국가, 따뜻한 국가, 사랑스러운 국가 이런 거 되길 바라요. 진심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생활에서 보잖아요. 그럼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비판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합니다. 사실. 뭐 큰 세금 도둑들 욕하고 막 그러지만 본인도 막 세금을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귀히 쓰나 아껴 쓰나 절대 전혀. 나한테 돌아갈 혜택이 있다면 뭐. 내가 어떻게든 안 할 수 있다면 기쁘게. 그 외의 것도 마찬가지고. 누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소비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되게 의롭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미숙하신 거예요. 현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2단계에서 안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어떻게든 잘 돼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강조드릴게요. 좋은 말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미숙하다는 얘기죠. 미숙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가진 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1, 2단계죠. 거기에 머무르면 나빠지죠. 거기에 머무르면 나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있으면.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있고 좋은 마음을 먹으셨어요? 진심이세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셔야죠? 그렇죠? 행동하셔야 돼요. 근데 행동만 하면 돼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 단계도 넘어서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만 한다고 되지 않고 좋은 뜻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때에 맞게 하지 않고 내가 써야 될 걸 내 여유를 잘 운용하지 못하고 자기 관리 못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막 번아웃되고 때에 안 맞게 엉뚱한 짓 하고 쓸데없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럼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면 2번보다 훨씬 나은 거죠. 마음만 있고 안 하는 건 약간 이기적인 건데 3번 이거는 좀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오늘 4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량한 의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건. 말씀을 마칩시다. 아, 2주간 오랜만에 이런 소리 하니까 또 재밌네요. 여러분 6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하신지. 제가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설교하게 됐는데 제가 받았던 말씀은 양털을 모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유난히 강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거라. 저는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함께 저한테 준비하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길게 보고 준비해라. 네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라. 그걸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지금 1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 사람에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관리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허리를 강하게 하시는, 허리에 강하게 띠를 띠시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돌아보세요. 지금 쉬셔야 돼요. 지금 계속 뛰면 큰일 나는데. 쉬는 법 아셔야 돼요. 근육 확대하는 법도 아셔야 되고. 계속 그렇게 뛰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때를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근데 때에 안 맞을 뿐. 여러분 하는 행동도 너무 멋있어요. 근데 때에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과 세상이 서로 힘들어지겠죠. 그 코드만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좀 때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요. 6번을 고민을 해보세요. 여유가 있는데 낭비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나요. 여러분 여유를 어떻게 쓰고 계시죠? 그럼 매번 여러분들이 여유 있을 때가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유 있을 때 오히려 방만해지는 바람에 여유 있으면은 예배 등하니 하고 하나님 등하니 하고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돈 쓰고 그러다가 문제 일으키고 혹은 갑자기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 정서를 낭비했는데 갑자기 또 내 마음 완전 또 메말라버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산을 운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돈만 자산이 아니에요. 정서도 자산이에요. 정서와 시간과 돈, 여러분 자산을 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운용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지도력이 필요하시고 어떤 분은 위기 해결 능력이 필요하세요. 이 6가지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6가지 지혜예요. 이것들을 다 갖고 싶어 하세요. 가지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지도 않을 거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에헤헤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다 니네는 없지? 이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가 너무 멋있지 않니? 이런 현숙한 여자 너무 좋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건 뭐 얘기하지? 니네 이런 사람 좀 되고 싶어 해. 내가 되게 해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6가지를 꿈꾸세요. 아, 난 그만한 능력과 재능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6가지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걸 주실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데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움이나 유능함에서 얘기할 때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현대사회가 이 유능함을 잘못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현대사회가 유능함을 갖고 어떻게 써요? 절대 기준으로 쓰죠. 절대 기준. 유능한 것만 기준으로 쓰죠. 얘 유능하네, 유능하지 않네. 이렇게 나눠버리죠. 그렇죠? 절대 기준으로 써요. 그리고 또 어떻게 써요? 비교하는 기준으로 쓰죠. 누구보다 더 유능한지. 비교 경쟁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유능함이란 개념을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능함의 개념을 이상하게 쓰고 있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하면서 유능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러란 얘기인 건가? 아, 나 그러면 나 그렇게 대단하게 유능하지 않은데 나 그냥 중간 정도 때 나 그냥 별로구나. 나는 그 학교 때 마인드로 확 돌아가는 1등을 바라보는 8등의 마인드. 8등 너무 많이 했어. 미안해요. 25등의 마인드 뭐 이런 거 요즘 한 번 25명밖에 안 돼서 그래요. 약간 이렇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유능함이라는 단어를 왜곡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튕겨갔어요? 유능함은 다 필요 없고 진심이 중요해 이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너무. 너무 진심만 중요하다고 가버린다고. 여러분, 회사 다녀보세요. 하나도 안 유능해. 일 겁나 못해. 근데 애가 진심이야. 괜찮아? 그러면 죽어버리려고 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나 진심이에요.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 반대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유능함을 꼭 그렇게 세속적으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유능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만 중요해. 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유능함이라고 하는 건요. 마음이 먼저 준비된 다음에, 그렇죠? 마음이 먼저 준비된 다음에 내가 행동의 결단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일지 배워가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앞에 1, 2, 3단계가 없이 4번의 유능함만 있으면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면 그건 그냥 뱀이에요. 그건 그냥 뱀이라고.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럼 그런 건 다 뱀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다 뱀이라고. 그건 그냥 다.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 그리고 비둘기처럼 지혜로워. 그러면 새인데 머리가 그 단어가 여러분들 알아요. 그렇죠? 뭔지 알겠죠? 비둘기처럼 순결해. 비둘기처럼 지혜로우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둘기처럼 순전하다는 것에만 너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거 알겠어요. 뱀은 세상을 망치니까.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다에 머무르지 않고 뱀처럼 지혜로워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체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게 나한테도 좋잖아. 그렇죠? 그게 나한테도 좋잖아요. 여러분 불신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내가 유능해질 걸 못 믿어. 진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 부활과 승천과 홍해 갈라진 것도 다 믿는데 네가 조금 더 관리 능력이 생길 거라는 건 안 믿어. 그럼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성경 구절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큼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럼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믿으세요. 내가 유능해질 걸 안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없으니까. 말만 하는 사람, 마음만 그런 사람,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되죠. 나빠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렇죠? 그래서 누가 네가 해 라고 하면 공격받는 느낌이죠. 왜? 난 못하는데 나한테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되게 억울하고 분하고 막 마음 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유능함을 느끼세요. 아, 내가 진짜 내가 때를 분별 못하는 나 눈치 제로구나. 내 무능함의 키워드는 여기에 있구나. 주여, 적어 가세요. 주여, 내가 장사에 때를 안아 밤에 불을 끄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좀 때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면 함께 그걸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자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설교는 아닌데 앞에 있는 사랑 설교, 복음 설교 훨씬 중요한 설교. 이 설교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설교예요. 안 들어도 되는 설교죠. 근데요. 여러분 항상 희소성은 매력이 있잖아요. 이 설교 여러분들이 자주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요. 어떤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일이 꼬이는 거예요. 내가 아쉬워서 말을 좀 붙인다. 지난주에 차가 고장났어요. 밟았더니 엔진 경고 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가 20km 이상으로 안 나가는 거야. 난 외곽순환 도로에 있었거든. 아 정말 기분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차가 10만이 넘었으니까 그때 어떤 공포감이 밀려와요. 와 이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큰 돈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 집에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그렇죠? 다음날 차 고치러 갔어요. 센서 하나가 잘못됐대요. 난 실제 그러지 않았는데 그 센서가 잘못돼서 난 엑셀을 눌렀는데 브레이크랑 동시에 누른 걸로 느낀대요. 걔가 혼자, 지 혼자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든 거래. 고작 3만 원짜리 부품 하나가. 내가 그 3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내가 진짜 안아줄 뻔했네. 너무 기쁘더라고. 나는 와,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왠지 엔진 고장나. 뭐 내가 뭐 배기 가스 문제. 어떡하지 막. 엄청 고민 먹겠어. 3만 원이라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거 저 100% 인정.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잘 못해도 돼요. 여섯 가지 장점을 다 갖고 사는 사람은 없고요. 이 여섯 가지 중에 뭔가를 사람들이 다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때를 분별 잘 못해요. 지가 달라서. 자기 계획대로 자꾸 하지. 그렇죠? 그게 저에게 여러 번 실패를 줬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요. 다 걸린다고 느껴져요.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는요. 우리 중에 때로는요. 요거 중에 하나. 그 3만 원짜리 부품 하나가 안 돼서 차가 안 나가요. 인생이 앞으로 안 나간다고 20km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엔진도 아닌 것이. 중요 부품도 아닌 것이. 그게 잘 안 돼서 차가 안 나가니까 중요한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세요. 사실 내 문제가 복음의 문제와 영성의 문제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때를 그냥 분별하지 못하는 문제구나. 사실은 내 문제가 내 역량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나 상황의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쉬는 법을 모르는구나. 이런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차가 20km밖에 안 나가니까 차도 아니고 폐차시켜야 될 거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역량도 있어요. 재능도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어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뱀처럼 지혜롭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함으로 이거 갖고 자기 평가하지 마시고 이거 이 은혜를 기대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지혜가 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너무 전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아 내가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 여섯 가지 중에 이게 꼭 필요하네 그런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그럼 그거 한번 구해보시면서 이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작은 지혜가 부족하여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 가운데 작은 지혜가 부족하여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작은 지혜를 주셔서 저희 가운데 되어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지혜 없음의 문제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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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필요한 자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자에게 자기 역량을 다룰 줄 아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에게 아버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에게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자에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자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을 배워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찾아오셔서 그 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드러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드러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 비둘기처럼 순결한 맑은 영혼을 갖고 있고 하늘 향해서 바르게 살아보려는 열심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방향을 잡고 헌신한 마음까지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지혜를 배우고자 하오니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내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기회를 주시고 내 여유를 다룰 줄 아는 기회를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나갈 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준비해나갈 지혜를 주시며 또한 내게 맡겨진 것들을 잘 지도해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가지 지혜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섯 가지를 제가 차분하게 다 배워가게 하셔서 주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뱀 같은 지혜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 이래 주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